자, 오늘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이사야서 27장을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장, 이사야서 27장을 같이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나눌 때 66장까지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앞부분에 39장까지와 그 뒷부분에 이제 그 나머지 29개 장, 예, 이렇게 좀 나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또 앞에 39장까지 중에서도 우리가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과 13장에서부터 그 27장까지의 내용이 또 조금 다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된 얘기를 주로 했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27장까지는, 이제 민족들,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어떤, 이제 회복, 또 메시아에 관한 부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족들을 향한 그 심판과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장이 이제 오늘 27장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 장에 이제 어떤 게 나오는 거냐면 그 리바야탄, 리워야단으로 대변되는 이제 사탄의 심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족들의 심판의 어떤 이제 정점에서 그 사탄에 대한 심판, 이것이 이제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7장에 나오는 내용 전체가 뭐냐면, 이제 그날의 의미를 조금 이따 보겠는데요. 그날에 주께서 리워야단을 이제 멸하신다, 심판하신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원처럼 지키겠다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죄를 정결케 하실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뒷부분에서는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아서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경배하게 하실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리워야단 곧 구부러진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앞부분에 26장 21절에서 주님께서 그 땅의 거주민들을 그들의 불법을 벌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오신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이제 벌하시는 것의 정점, 그 정점에 이제 리워야단을 죽이신다, 이들을 벌하고 죽이신다 하는 그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이 원수를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원수가 처리되고 나서 이제 그 2절에서 6절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그 이야기를 이제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날에 그랬습니다. 그날에. 이 그날이 언제일까요? 이런 날이 역사상 있었나 생각해 보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때에나 또 지난 과거에나 여전히 미래의 사건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미래의 사건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이 날은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27장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그 이후에 일어날 그 천년왕국, 그 이후에 이루어지게 될 천년왕국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날에 멸하신다 그랬어요. 그날에 이 리워야단을 벌하신다. 왜 그럼 지금 당장 하지 않으실까요? 자, 이게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라면 왜 이렇게 악을 방치하시냐? 그러니까 오늘 표현대로 하면 왜 리워야단을 지금 그대로 두시냐? 왜 빨리 처단을 안 하시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는 거다. 우리가 이걸 이제 꼭 이해를 하고 또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그때 또 뭐와 연관시켰냐면 농사와 연관시켰습니다. 네, 농사에서 심고 거두는 때가 있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함께 자라지만 그 가라지를 순간순간 매번 뽑아내지 않고 추수 때에 그 가라지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불에 태우시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그 농사와 관련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떤 시간표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주신 거죠. 자, 그래서 그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인 것이고 이 날이야말로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소망이 되는 날인 것이지요. 이 날이 와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그 날이 와야 그래야 이제 모든 악이 정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의 세상이 이제 오는 것이니까 이그 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도들에게 아주 소망이 되는 그런 표현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여도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는 날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거기 다시 한번 보시면 그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석과 크고 강한 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칼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하나님의 칼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 칼이라는 것은 전쟁 도구라는 걸 먼저 일단 떠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그 적들을 물리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하나님의 칼이라는 의미의 첫 번째 의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32장을 한번 펴보시면 하나님이 칼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32장 41절입니다. 신명기 32장 41절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이게 하나님이죠. 내가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쥐고 내 원수들에게 보복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리라. 내가 내 화살들로 하여금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로 하여금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그 원수에게 복수하기 시작한 때부터 죽임당한 자들과 포로된 자들의 피에 취하게 하리라. 하시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칼, 활, 창뭐 이런 것의 이미지는 당연히 우리가 처음 떠올릴 때 이것은 이제 전쟁의 이미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익숙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칼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 몇 군데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14,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늘이 열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그 장면인데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예수님도 흰말 타시고 이렇게 이제 오시는 거죠. 그때 15절에 보니까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니 그분께서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절들을 볼 때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물리적인 실제 어떤 칼이 나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쨌든 굉장히 두려운 모습이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람의 형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의 입에서 실제적인 칼이 막 이렇게 나온다. 뭐 그래서 우리 만화 영화에서나 무협지에서 보듯이 그 칼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죽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기서의 이 칼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그들을 죽이시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멸하실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뭐냐면 독립심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칼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을 물리적인 의미보다는 거의 대부분을 그냥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렇게 이제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까지를 다 거기에 이제 끼워 맞추게 되는 좀 경직된 오히려 경직된 그런 경우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균형을 갖추려면 칼 그러면은 일단은 물리적인 칼 그래서 전쟁의 이미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것을 성경은 칼이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이제 그 리와야단을 죽이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매섭다, soul 그랬습니다. 크고 great. 강한, strong. 그래서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죽이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민족들,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는 이렇게까지 표현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리워야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좀 강한 그런 표현을 쓰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칼이 필요한가? 그것은 이 칼을 사용해야 하는 대상이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짐승이 아니에요. 욥기 41장 34절에 보면 이 리워야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모든 높은 것을 바라보는 자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워야단이 단순한 그냥 어떤 짐승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욥기 40장 1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들 중에서 으뜸이니 그를 만든 이가 자신의 칼을 그에게 가까이 댈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어떤 칼로 이 리워야단에게 가까이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창조된 자이고 하나님의 어떤 창조물 중에서 으뜸인 자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만든 이가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자신의 칼을 그에게 가까이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이 어떤 칼이냐 매섭고 크고 강한 칼이다 이제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리버야단 관련해서 이제 여기 보니까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꿰뚫는 뱀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꿰뚫는 뱀, piercing serp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꿰뚫는다는 것은 이 뾰족한 어떤 뾰족한 도구처럼 관통하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 어떤 그 이렇게 통과시켜 버리는 이제 그런 모양이죠. 꿰뚫는다는 게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강력한 어떤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뱀의 속성, 마귀의 속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구부러진 뱀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리와야단이 지금 마귀라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아시죠? 마귀를 이제 마귀의 이제 또 다른 이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구부러진 뱀 그랬습니다. Crooked Serp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부러졌다 이것은 이 그야말로 그 비뚤어진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비뚤어진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굽은 길을 가는 이제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완고하고 패역하고 이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이제 그런 모습을 드러내주는 게 이제 이 구부러진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뱀을 또 누가 지으셨냐? 이거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이 뱀도 하나님이 지금 지으신 겁니다. 욥기 26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그 구부러진 뱀을 지으셨나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이제 창조물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표현해 보니까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 또 표현했습니다. 바다에 있는 용이다. 시편에 보니까 또이 용을 지은 분이 또 이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시편 104편 26절에 거기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만드사 그 안에서 놀게 하신 리워야단이 있나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존재를 지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해서 이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또그 에스겔서 29장 2절, 3절 이런 데 보면은 이집트 왕 파라오를 그 용이라고 너는 내 강들 한가운데 누워 있는 큰 용이다. 이렇게 이제 또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두로의 왕으로 그렇게 이제 묘사하시는 장면도 있고, 근데 거기 실제로 또 가보면 어떤 한 인간 왕을 지칭하는 것일 수 없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정체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표현을 써서 이렇게 이제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 짐승, 우리가 그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이 리워야단이라는 이 짐승은 바다를 지나다녀요. 바다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라크만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일반 공룡은 아니다. 이제 창조과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일반 공룡처럼 취급하지만, 이게 이제 실제로는 바다에 있는 용이다. 그러면서 이제 입으로 그 이제 코에서 이제 불을 내뿜는 그런 용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공룡으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요번에 제가 이제 또 조금 이렇게 보니까 이 라크만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리와야단을 두 개로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이 지구에도 물이 있고, 지구에, 그러니까 대서양, 태평양 하는 이런 큰 바다, 이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의 그 앞에, 거기에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라고 하신 그 거대한 물, 이제, 얼음처럼 얼어 있으니까 이제 절대 영도, 마이너스 뭐 274도 하는 그 절대 영도로 얼어 있는 그 물, 그 물층이 있는데, 이 리워야단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두 군데에 다 있는 리워야단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마귀는 이제 그 기품이라고 표현되는 그 셋째 하늘 앞에 그곳에 이제 존재하는 그 영적인 어떤 존재의 마귀인데, 그것을 이제 그 이 어떤 형상으로서 실제 짐승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 땅에서 이제 그 바다에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게 하신 그 리와야 다니다 이렇게 두 개로 좀 분류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그냥 참고로 그냥 그렇게 이런 얘기도 있다 하는 정도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리와야단과 관련해서 다른 부분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이제 대부분은 욥기에서 다뤘으니까 시편 74편을 한번 좀 펴보시죠. 시편 74편 13절입니다. 시편 74편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을 깨뜨리시며 리워야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시고 그를 광야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먹을 것으로 주시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리워야단이 이제 용으로 돼 있죠, 여기도.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용의 머리가 이제 일곱 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다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러니까 보통의 용은 아닌 거예요. 보통의 어떤 공룡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특별한 그런 이제 용인데 머리가 일곱 개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머리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용들의 머리들을 깨뜨리시면, 자, 물들 한가운데 있는 용이라 그랬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수중생물이란 말이에요. 용들의 머리들을 깨뜨리시며 리워야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시고 그를 광야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을 보고 이제 그 라크만 목사님 같은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가 실제로는 이 용들의 고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실제로 이제 똑같이 이제 그것을 똑같이 그렇게 이제 좀 가르치는, 그것을 이제 교리로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이 이제 그 우리 킹제임스 성경 진영 내에도 이제 계시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이건 좀 조심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그렇게 교리로 가르칠 문제인가? 이제 이걸 굉장히 확신 있게 만나는 용들의 고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칠 문제인가? 이제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나는 출애굽기 16장에 이제 거기 보면은 깔려 있던 아침에 이제 깔려 있던 그 이슬, 밤새 이슬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깔려 있던 이슬이 올라가면 그러면 광야의 표면에 작고 둥근 것, 곧 땅 위에 내리는 흰 서리 같이 작은 것이 깔려 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다가 이렇게 절구에 찧어서, 그래서 마치 밀가루처럼 곱게 해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빵이잖아요. 그럼 이제 리워야다는 이건 이제 그야말로 단백질인데 그렇잖아요, 고기면. 그런데 이제 이걸 빵으로 이렇게 해먹는다, 이렇게 얘기하긴 좀 어렵잖아요, 사실. 그렇죠? 아니 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단백질 성분을 뭐 탄수화물 성분으로 만드실 수 있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아닌데, 일단 이것이 좀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시편 78편 24절에서는 만나를 뭐라고 했냐면 하늘의 곡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천사들의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천사들의 음식이었다. 그러면은 천사들도 그러면은 이 리워야단의 머리 고기를 먹은 거냐? 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지금 아까 시편 74편 13절에서 15절까지가 말씀하시려는 것이 만나의 그 재료가 용들의 머리고기 단백질이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려고 시편 74편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까지 고집할 필요는, 이걸 문자적으로 이렇게 어떤 만나의 재료로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먹을 것으로 주신다 하는 그 표현이 여기 이제 미트인데, 미트가 우리는 지금 고기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하지만 1600년대 당시에는 이게 그냥 양식, 음식 그런 의미가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용들의 머리들을 깨뜨려서 산산조각을 내셔서 백성들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다 할 때 이 의미는, 우리가 이제 전쟁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전쟁에서는 적들을 물리치고 적을 패배시키고 나면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원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최고 원수,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산산조각을 내시고 나서 그 원수에게서 취한 전리품을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이득인 거죠. 그 전쟁에서 이긴 것의 그 이득, 그 유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 주신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이제 옳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우리의 먹이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원수는 우리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의미에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지, 이 말씀을 마치 그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취할 수 있는 어떤 문자적 해석의 유익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이것을 교리로 이렇게 이제 가르치게 되면 그러면 조금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인 이 이제 리워야단, 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정리가 되는데, 지난번에도 했듯이 그 이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좀 모방해서 마귀가 용과 적 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 이제 이렇게 삼위일체를 구성한다. 용은 엔타이 가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용. 그 다음에 이제 적 그리스도는 엔타이 크라이스트, 그래서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거짓 대언자는 엔타이 스피릿, 그래서 성령님을 이제 모방하고 대적하는 그런 존재로서 이제 거짓 대언자, 이제 이렇게 이제 삼위일체를 이룬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넘어가 보십시다. 2절로 넘어가면, 그날에 여기도 그날로 시작하죠. 너희는 그녀에게 붉은 포도즙의 포도원을 노래할지어다. 나 주가 그것을 지키고 내가 항상 거기에 물을 주며 밤낮으로 그것을 지켜 아무도 그것을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내 안에 경로가 있지 아니하도다. 누가 찔레와 가시들을 세워 전쟁에서 나를 치리요. 내가 그것들을 해치고 나아가며 그것들을 다 같이 불태우리라. 그리 되지 아니하려면 그는 내 능력을 굳게 붙들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그분께서 야곱에게서 나온 자들로 하여금 뿌리를 내리게 하시리니 이스라엘은 꽃을 피우고 싹을 내서 열매로 세상의 표면을 가득 채우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워야단, 마귀에 대한 심판이 집행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경로도 다 지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과 이제 온 세상이 이제 화친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실 것에 대한 이제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 대적해서 전쟁을 해서 이길 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이 찔레 찔레와 가시들을 불태우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렇게 이제 불태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너희가 하나님과 화친해라 이제 이렇게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이제 이 구령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 거죠. 구령의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과 화해하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인데 이것도 그날에란 말이에요. 그날에.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이제 재림의 때, 메시아의 재림의 때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직 이게 문자적으로 성취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이제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해서 더 이상 육체적인 그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대체 신학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말씀들이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게 이스라엘에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일로 남아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이제 그 약속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복이 모든 민족들에게 미치는 이제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6절부터 좀 잠깐 보시면, 그분께서 야곱에게서 나온 자들로 하여금 뿌리를 내리게 하시리니 이스라엘은 꽃을 피우고 싹을 내서 열매로 세상의 표면을 가득 채우리로다 그랬는데요. 이스라엘의 회복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된다. 하나님 굉장히 정교한 분이세요. 우리는 대충 읽고 지나가지만 사실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논리적이시고 정교하세요. 여기 보면 뿌리를 내린다. 자, 뿌리를 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꽃을 내고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흩어졌었습니다. 뿌리가 다 뽑힌 것처럼 보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모아서 다시 뿌리를 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이 뿌리를 내리게 하신다. 그리고 나서 이제 꽃이 피고 싹을 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 그러면은 먼저는 우리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그 뿌리가 땅 속에서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깊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싹이 나는 생명의 징조가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인 어떤 삶에서도 우리가 적용해 보자면, 우리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먼저 뿌리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뿌리 내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뿌리가 내리는 것은 땅 밑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것도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지? 뿌리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성장이 없나? 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 그 밑에서 지금 뿌리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조금 이렇게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뭔가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 안에서 일하고 계실 수 있다 하는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열매가 이렇게 이제 늦게 드러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비판만 하지 말고 뿌리 내릴 시간을 좀 주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는 모여서 흩어졌던 민족이 다시 모여서 뿌리를 내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꽃을 피우고 싹을 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열매가 세상을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세상을 채우게 된다. 이것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이 비로소 이제 완전하게 성취되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일은 아직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 때문에 온갖 갈등들만 많았어요. 지금까지 역사상 보면은.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이제 그 여기 지금 포도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2절부터 다시 보시면, 이 그녀에게 붉은 포도즙의 포도원을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지키신다 그랬고, 항상 거기에 물 주신다 그랬고, 밤낮으로 그것을 지키신다 그랬고,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경로는 다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포도원 얘기를 언제 봤냐면, 이사야서 5장에서 그때 봤었어요. 한번 5장을 이렇게 펴셔서 한번 대충 눈으로 한번 보시면, 그때의 어떤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지칭하시던 그 내용과 지금 오늘 본이 내용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사야서 5장에서는 어땠냐면,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이렇게 이제 경영을 하셨는데, 최상품의 2절에 보시면은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다 심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것저것을 잘 꾸며서 포도원이 그 정말 좋은 포도 내기를 바랬는데, 어떤 포도를 냈다 그랬냐면, 들포도를 내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5절에 보시면, 내가 이 포도원에게 무슨 일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하면서, 내가 그것의 울타리를 제거하고, 그것이 먹이가 되게 하고, 그것에 담을 헐고, 그것이 짓밟히게, 하겠다. 그것을 황폐하게 내버려 둘 거고, 거기서 가지를 치거나 땅을 갈지 못하고, 다만 거기서 찔레와 가시가 올라올 거다. 내가 구름들에게 명령해서 그것들의 비도 내리지 못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7절에 뭐라 그랬냐면,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하면서 하나님이 친절하게 이렇게 해설해 주셨었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포도원에 해당하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정말 완전히 쑥대밭이 되게 만들고 그들에게 심판을 집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서 5장이었어요. 그게 이제 포도원의 노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27장에서 보게 되는 이 포도원의 얘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포도원에 해당하는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거 맞아요. 그러니까 5장이 거짓말은 아닙니다. 징계하실 걸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실 것이고,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그들을 다시 부흥시키실 것이다.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진노가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흥왕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이제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28장 나갈 때에 그 부분도 조금만 더 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잠깐 기도하시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그 이사야 대언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의 이 성도들의 최종적인 원수인 그 마귀 에리워야단을 그 머리를 부수시면서 최종적으로 그를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을 또복 주실 것에 대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취급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러한 이야기들은 다 비유적인 이야기들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며, 그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날을 사모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